많은 은혜 가운데 1년을 거의 보내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더불어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감사한 날 맞이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 인류 사회에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절망적인 징조들이 우리 지구촌 인류 사회 속에 많기 때문입니다. 희망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지탱되어 온 것처럼 치열한 경쟁 체제를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큰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성의 능력인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류 미래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처럼 발전된 문명세계 속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역시 희망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를 살펴보시면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도 충분하고 그렇게 발전을 위해서 파괴시킨 지구 생태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길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와는 다르게 동성애와 같은 비도덕적인 엽기적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것을 보면 인류사계는 드디어 종말적인 상황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또 과학이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바벨탑을 만들 때 과학이 오용된 측면이 있지만 또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보면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과 자재들이 동원된 것을 보면 과학과 기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나가는 일에 크게 공헌했다는 측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문제는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신학적인 허용의 범주 또는 윤리적인 지침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있는 인간의 도덕성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현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과 같은 현실의 측면에 있으시면서도 다른 대책을 내놓으셨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당시 살던 사람이 직면했던 당시 현실이 다 비슷하고 동일했습니다. 오랜 식민지배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생산되고 그런가 하면 책임져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부패해서 백성들의 삶의 고통을 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려운 현실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았던 문제 핵심이 제도의 문제였고 정치의 문제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같으신 분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경제나 사회 모든 면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하시는 이 예수님의 제안 속에는 현실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해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문제다, 제도가 문제이다 그렇게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문제다, 인간 본성의 문제이다 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비가 되었던 것의 발단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의 지배체제나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문제 있다고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걱정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적어서 지구촌에 굶는 사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효율적으로 잘 나누어 먹고 함께 공존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 사랑과 섬김과 베풀매 정신이 부족한 이 하나님의 의가 상실된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1년간 생산되는 곡물의 총량이 27억 톤입니다. 80억 인구가 하루에 900g씩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여기에 육류와 생선을 더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곡식과 먹거리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실종된 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의 본성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본성의 문제 해결되어야 인류 사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문제를 많이 취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4장 말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물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가 사람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6장 말씀에서는 제도가 문제, 정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라고 탄식하기도 하시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 얻는 믿음 가진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 사람 개인의 미래에도 희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또 그러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는 믿음을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 입장에 선다거나 아니면 그분께 기대 의지한다는 것이거나 등등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믿음을 강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해서 먹게 했지만 그 모세와 당신을 비교하면 모세는 하나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을 뿐이고 당신은 하나님 집에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 주었던, 그가 공급해 주었던 만나는 먹은 것에도 다 죽었지만 자신이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곧 자기 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어라 하십니다.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안에 그는 내 안에 계시는 신비로운 연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한다면 믿음이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믿음은 즉 영접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영생 얻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사회 전체, 인류 사회 전체에 새 희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흔히 말하는 영혼 불멸이 있거나 생명의 영속적인 존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야는 영생이라는 말을 무려 19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영생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영생이라 말합니다. 때문에 영생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부터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생의 일부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의 영생을 설명합니다. 한 종류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인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잘 설명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사망이 없게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영화롭고 평화롭고 지극히 은혜롭습니다. 이 모든 영생의 축복을 오직 믿음 한 가지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영생의 집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을 걸어야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가 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세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이 세상 희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까지도 탄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세상 만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영생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세상에게도 내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위험이 점점 가중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법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되는 그 세상 속에 무엇이 해법이냐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영생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때는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해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해법이요 세상의 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 올곧게 살아가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상에 참여하여 주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고 주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피가 되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능력이 되고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큰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